누가복음 38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조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16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상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장은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두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관한 기록이 다소 간략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누가복음의 내용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네 가지 작은 문제들. 16장에서 부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주님은 계속해서 17장 1절부터 10절에서 네 가지 작은 문제들, 즉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믿음, 그리고 무익한 종들임을 깨닫는 것을 다루십니다. 이 마지막 항목에 관하여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나를 막론하고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들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연관된 말씀. 나는 이 네 항목들이 왜 16장 바로 뒤에 삽입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것들과 앞장의 기록 사이에 어떤 연결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의 연결이 있음을 보았으며 17장 1절부터 10절의 네 항목이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종교적인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위선적인 종교가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 안의 거짓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비록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지라도 일단 그들 자신이 누군가로 말미암아 넘어지면 그들은 그들을 넘어지게 한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 안에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이 행하였던 식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을 매우 쓸모있고 유익하다고 여김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17장 1절부터 10절의 가르침이 주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마련된 배경을 상대로 하여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서도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그들이 쓸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희년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완전케 하고 보호하고 지키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기꺼이 용서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은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기꺼이 용서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비록 우리가 다소 쓸모있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쓸모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익한 종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섬김에 관한 가르침. 17장 7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섬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그분은 너희 중에 누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종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난 후에 그가 한 일에 대해 높이 칭찬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부엌으로 가서 그 주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만족하도록 그에게 수종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한 뒤에도 그 종은 그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하시며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에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므로 나는 주님이 17장 7절부터 10절에 두신 그 항목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걸리게 하는 것의 심각성. 교회 생활과 교회 봉사와 주님의 사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걸리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무척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축하는 것보다 많이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훈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걸음 건축하고 나서 한 걸음 반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 이 훈계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건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동시에 무척 많은 것, 그들이 건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건축한 것을 허물어뜨리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걸리게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됨.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걸렸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떤 종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를 걸리게 하는 모든 사람을 항상 기꺼이 용서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까? 용서하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장 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록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곧 우리는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용서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로 인해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당신을 걸리게 하지만 당신이 그를 용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에 대한 당신의 용서는 당신에 대한 그의 걸림을 방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당신을 걸리게 하고 당신이 그를 기꺼이 용서하지 않고 그 범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합시다. 이것은 특히 당신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 걸림의 결과 당신은 혼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여 다른 사람들을 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음.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과 언제든지 용서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모든 종류의 환경 아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쓸모없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유익한 종이 아니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 주님의 손 아래 유용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문둥병자 10명을 깨끗케 하신 17장 11절부터 19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신 기록을 봅니다. 나는 누가가 이것을 서술한 것이 구주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시지 않고 주님은 즉시 그들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들에게 나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를 치료하신 분을 기억하고 돌아와 그분께 살해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록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나타나 있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부터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는 동안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중 대다수가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이었다면 나는 아마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나를 배척해놓고 이제 치료받고자 내게 나아오느냐. 너희는 너희가 전에 내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으로 행하시어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10명이 그분께 긍휼을 간구하자마자 그분은 편애함 없이 그들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 그분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나타내줍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대한 가르침. 17장 27절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주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 골치 아픈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그냥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심 안에 계신 구주요, 재림 안에 계신 구주요,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 안에 계신 구주요, 그분이 통치할 온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멸하심 안에 계신 구주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왕국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받으실 때 바리새인들 중에 계셨던 구주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안에 뿌려져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입니다. 부활하신 후로 그분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구주는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 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구주 그분 자신이라는 강한 암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 중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너희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다. 너희에게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사실 이 왕국은 놀라운 인격이다. 너희는 너희 육안으로 이 인격의 물질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의 영적인 실제를 지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없다. 이 인격의 영적인 실제가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여기 너희 중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영적인 실제를 지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주의 부재를 암시합니다. 그분의 부재 동안 그분을 배척하던 세상은 악한 세대가 되어 탐욕에 빠져 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반대자는 그분에 관한 그들의 간증으로 인하여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로 휴거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누림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세상의 방탕한 생활에서 오는 마비시키는 힘을 그들의 혼의 생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하고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세상의 핍박에 대처해야 합니다.